에스겔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절로부터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읽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오늘 5장을 다 못하겠네요. 너희 사람의 아들아, 너를 위해 예리한 칼을 취하고 너를 위해 이발사의 삭도를 취하여 내 머리털과 수염을 밀며 그 뒤에 저울을 취하여 무게를 달고 그 머리털을 나누어 두었다가 에워 싸는 날들이 차거든 3분의 1은 그 도시의 한가운데서 불태우고 3분의 1은 가져다가 칼로 치며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것들을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너는 또 그 중에서 몇 개를 가져다가 내 옷자락에 묶고 그 뒤에 그 중에서 다시 얼마를 가져다가 불 가운데로 던져 불 속에서 태울지니 거기서 불이 나와 이스라엘의 온 집으로 들어가리라. 우선 여기 4절까지 보면요. 4장 그 뒷부분, 끝에 부분, 4장의 전체에 이제 어떤 그 대언자 에스겔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표적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4절까지는. 그럼 무슨 표적이냐? 이게 칼을 예리한 칼을 하나 취해라. 그리고 삭도라는 것은 여기는 레이저라고 해서 면도기예요. 지금 말하면 면도기예요. 삭도라는 것은 박박 깎는 데 쓰는 그 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면도기인데 이것을 취해서 뭐에 왜 칼을 취하고 면도기를 취하라, 예리한 칼을 취하라냐면 내 그 머리털하고 수염을 깎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인 그리고 대언자인 에스겔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수염을 깎은 거하고 싹 깎은 거, 머리털을 민 거, 완전히 민 걸 그 머리털하고 수염털을 이렇게 그 무게를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누웠다가 이 털을 이렇게 모아뒀다가 무게에 달아서 모아뒀다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요. 나눠서 3분의 1은 이렇게 그 도시 한가운데 불로 태워버려라. 그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여기 지금 이 에스겔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거기 누워서 이제 거기 기와장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예루살렘의 그림을 그려놓고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 군대가 어떻게 에워쌀 것이고 그 군대가 에워쌀 때는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기아가 이제 굶주림이 찾아와서 꼼짝 못해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양식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는 이제 그래도 4장까지는 그래도 남은 것이 조금 있어서 연료도 다 떨어지고 근데 음식 조금 남은 게 있어서 식량 떨어져서 똥으로 연료를 삼아서 그속 이렇게 요리해 먹어라, 구워 먹어라 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근데 계속해서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갖고서 그 3분의 1은 불을 태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모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또 가져다가 칼로 치라는 거예요. 3분의 1 갖다가 이렇게 날리면서 칼로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표적에 대한 명령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냐? 이건 뭐 우리는 잘 알죠.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무엇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4절까지는 그 중에 몇 개를 가져다가 옷자락에다가 두고 그걸 갖다가 그 이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중에서 좀 남은 것 중에서 얼마를 가져다가 이제 옷, 자기 옷에다가 이제 이렇게 묶어놓고 그것을 불 가운데서 태워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3분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때 당시 3분의 1은요, 이게 불태움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게 실제 불도 일어났고 역병이 일어났어요. 역병, 병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겨서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3분의 1이 칼로 다 죽어요. 칼. 적의 칼에 의해서. 그리고 3분의 1은 어떻게 하냐. 겨우 포로가 돼갖고서 끌려가는 거예요. 바람에 흩듯이 모든 민족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아주 소수만 이제 남은 자가 있는데 이 남은 자들도 고통을 받아요. 이렇게. 옷자락 속에 감춰졌는데 나중에 이게 불 속에서 태울지니에서 거기서 불이 나와 이스라엘 온 집으로 들어가리라. 이것은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아주 극심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상징을 보여주면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은 대언을 하는 거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5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계세요. 자, 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은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것을 그녀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과 나라들 한가운데에 두었거늘.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게 패망할 수밖에 없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루살렘은 그녀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그리고 나라들 가운데 내가 한가운데 중심에 심어줬다 이거예요. 한가운데 두었다 이거예요. 한가운데.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녀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녀가 그 민족들보다 내 법도를 하나님의 법도를 사악한 것으로 더 많이 바꾸었고. 6절은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자기 사방에 있는 그 나라들보다 내 법규를 더 많이 바꾸었으니 그들이 내 법도와 내 법규를 거부하고 그것들 안에서 걷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묵상할 필요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 그 군대에게 맡겨서 더 이상 이제 보호 안 하시고 그 외적의 완전히 수하에 맡겨버리시나 이유를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 민족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중앙에 세워놓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은 다른 니들 주위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보다 더 악했다. 더 나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6절이에요. 여기 내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 법규 하나님의 법규예요. 근데 이방인들보다도 이기도들보다도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그 나라가 더 많이 바꿨다. 나쁜 것으로 바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한가운데 두셨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지형적인 중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위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한가운데 딱 위치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왼쪽으로 보면 지중해가 있는데 거기는 민족이 없어요. 여기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 주위에 다 이교도들이에요. 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민족들은 대부분 회교. 극심하게 대립하는 회교권의 나라들이에요. 처음에는 회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었어요. 블레셋이나 뭐 시리아나 뭐 이집트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 옛날에도. 근데 그 가운데 딱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심으셨다는 그런 의미는 뭡니까? 반드시 지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중에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 민족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나와요. 빛.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를 빛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빛을 발견하게 세웠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의 눈앞에서 다른 민족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다른 민족들이 다 조롱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극도의 수치를 느낀 거예요. 이게 수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흩어지고 하니까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선민과 이스라엘 그 이방인의 차이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을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절대적인 면에서는 보세요. 그냥 절대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이방인들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네? 절대적인 면에서. 이방인들은 아주 모르니까 아주 사악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이교도들이 더 악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더 사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요.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민족의 중앙으로 내가 세워줬다. 그러면 그만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선민이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에? 내 백성이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산해 보면요. 이 이방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인데 이방민족보다 더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요 이방민족들보다 훨씬 죄가 무겁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이방인들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만드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많이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거룩한 법을 거부하고 그래서 내 법기를 내 법도를 더 많이 바꿨다. 나쁜 것으로 바꿨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들의 간절한 요청도 다 무시해버렸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아직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보면요. 받은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큰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짓는다고? 그럼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면. 왜 그러냐면 한번 뭘 믿다가 배도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모르는 사람하고 비교할 때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머리로 알든 뭐하든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교도들보다 믿는다고 하던 그 배도자들은 더 가증스럽고 우선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원리는요, 또 이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실 때 비춰주신 빛과 부여해주신 특권과 베풀으신 은혜, 그것과 관련해서 심판하셔요. 그래야 공정한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내가 그걸 다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태어날 때 이렇게 물질도 가지고 태어났고 난 좋은 부모에서 태어나고 어쨌든 이런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여러분 나중에 똑같이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불호할 필요도 없어요. 잠깐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항상 주신 빛과 비춰진 빛과 특권, 은혜를 감안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이 원리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똑같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종들을 심판하시는데 모르고 불순종한 종하고 여러분 좀 알면서 불순종한 종하고 똑같이 다루시지 않는다 그랬죠. 적게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게 받은지 많이 받은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이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아, 나는 치질이 은혜도 못 받고 이렇게 치질하게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요구하신 건 별로 없을 거야.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 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네? 복음을 많이 듣고 알고 안 믿는 사람은요,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어도 한두 번 들은 사람하고 나중에 심판이 달라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적으로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적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주님께서. 네? 아, 참 여기 8절 보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구나. 보라, 나 곧 내가 너를 대적하여. 어떻게 선민,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데 그 백성의 적이 되셨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너를 대적해서 그 민족들, 너희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눈앞에서 내 한가운데서 심판을 집행하다 하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에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 행하지 아니할 그런 일을 안에서, 내 안에서 행하리라. 이게 뭔지 여러분들, 아, 여긴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이교도들 중에서는, 이교도 민족 중에서는 이런 심판을 받은 민족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아주 그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심판을 받은 민족 없어요. 이 절박한 상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그 군대가 포위를 했어요. 수년 동안 포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일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먹는 문제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여기 사장에는 아직도 음식 남은 거예요. 연료가 다 떨어서 똥으로 여기 불 피워서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5장 이후로는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포위는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며칠 굶어보세요. 소에게는 눈이 뒤집혀요. 금식하지 않으면, 금식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하는 거 이해하면은 그게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굶는 것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배고픈 게 가장 서럽고 또 배고픈 게 지나치면 사람 머리가 돌잖아요. 정신 이상이 생겨요.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 그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게 돼요. 여기 뭐 이야기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야기하기도 읽기도 싫어요. 그런즉 10절 보면 그런즉 아버지들이 내 한가운데서 아들들을 먹고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들을 먹으며 또 내가 내 안에서 심판을 집행하여 내 모든 남은 자를 모든 바람 속으로 흩뜨리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모든 역겨운 것과 내 모든 가증한 것으로 내 송수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미약하게 하고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0절 이게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이거 읽지 이게 현실이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런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실제로 그들은요 인육을 먹었어요. 이것은 이미 예언이 됐던 거예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면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예레미야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시대의 대언자였던. 왜 이런 무서운 재앙을 겪어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러한 무서운 일이 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들 중에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은 주위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많은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이게 5절부터 7절까지가 그런 얘기예요. 한 민족 가운데 두었다. 중앙에 두었다. 그런데 여기 뭐예요? 여러분 7절에 보면 그 민족도 너희 사방에 있는 그 민족들보다 너희가 번성함으로 그랬어요. 잘된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그들이 번성하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니까 이건 하나님을 말씀을 바꾸고 이교도들보다 더 사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아서 번성한 것이 그들의 불순종과 교만의 원천이 되어버렸고 결국 그 번성이 그 성공이 그 축복이 큰 불행을 불러오고 말았어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 원리는 이 세상에 똑같아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겪는 일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 원리를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원리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또 있어요. 이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너는 속지 말라. 하나님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이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주님께서 요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 한 번 구원받은 영혼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면 줄수록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고 더 가까이 나가고 찬양드려야 하는데 묘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주시는 대로 더 편리한 길 찾고 더 좋은 세상적인 즐거움 찾아가고 감사하지 않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합니까? 아, 그건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니까 우리에게 아무 해당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복을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 받으셨어요? 제가 봐도. 저도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날마다 통일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살려주셨을까?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이것만 생각해도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는 먹고 입는데 주님께서 뭐 그래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지 몰라요.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해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해요. 조금만 모아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찾아가잖아요. 예배보다는 세상을 더 찾아가잖아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 모습에 무서운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먹으며 어떻게 아버지를 부모를 먹어요. 그런 상황에 빠져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미쳐서. 하나님 여러분 여기 11절에 보면 11절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긍휼이란 말을 여기에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쌍이라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긍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긍휼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단 한시도 못 살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동시에 반대로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저녁에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제 자유를 찾아서 이제 남아하다가 수발에 총을 맞고 지금 위독한 상태에 치료받고 있는 북한 병사 이름 모를 그 북한 병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꼭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몸을 살려주셔야만 그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집니다. 그를 치료하는 의사의 손길에 큰 능력을 더해주셔서 꼭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탈북자를 돕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나온다는 소식을 받은 김형제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주님, 속히 출소해 주셔서 해방시켜 주셔서 앞으로는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 형제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계속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한 혼이 있습니다. 한 몸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을 긍휼하게 주셔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은 모두 회복될 것이란 놀라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또 교훈적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 지체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